오늘은 열왕기서의 신명기적 선지자, 그들은 누구며 예언 혹은 예언 현상이 무엇인가, 선지자적 해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엘리야와 미가야를 찾아와서 배웁니다. 고대 근동에도 널리 퍼져 있는 예언 행위, 사회마다 형태는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 부름받은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선지자란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냄받았다, to be sent,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은 메신저의 의미가 있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임무를 받으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드시 운반하고 전달해야죠. 그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하는 예언과 아주 달라요. 신적인 것을 전하는데 무슨 동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이 예언은 메시지로 사람들을 돌이키고 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업무로서 신성합니다.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세가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후배 선지자 엘리야의 표본이요, 패러다임입니다. 부름받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주로 하나님과 예기치 못한 만남, 내면 encountering이 있습니다. 꿈 혹은 비전 혹은 이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지자 직무를 거부해요. 모세가 그랬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제압당하고 항복하며 마지못해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 선지자들은 엑스터시 예언과 다릅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왕이 예언하더라는 구절 기억하십니까? 엑스터시 예언입니다. 엑스터시란 무아경, 황홀한 상태입니다. 이성은 중지되고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절제도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아 발작이나 분노하는 상태입니다. 음악에 따라 몸도 비틀고 미친 듯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악기도 연주하고 시도 짓습니다. 하지만 악령에 걸려 혹은 환각 상태에서 벌거벗고 예언도 합니다. 다윗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왕들이 그런 엑스타시 예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엑스타시가 어떤 예언자에게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에서도 왕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예언을 엑스터시 상태에서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부르기 위해 엔돌의 마녀를 찾아가는 사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주술이나 초혼을 금하는데 이 말은 이런 형태의 엑스터시가 이스라엘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운수를 짚어주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흔히 점쟁이로 오해합니다. 나비 선지자,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임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립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돌이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죠. 실제 선지자 메시지는 현재용입니다. 지금의 나쁜 점을 지적합니다. 곧 닥칠 재앙을 피하려면 여차여차 지금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선지자들은 또 킹메이커이자 킹브레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사무엘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대신에 킹브레이커 선지자들이 돋보입니다. 예언으로 왕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에게 나단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아합에겐 엘리야, 미가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왕에 대한 감시자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신명기 학파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전통이 살아있어서 후배 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도 왕의 정책 결정에 공공연히 비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아무개 왕을 꾸짖는 공식이 확정되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엘리야, 미가야 선지자를 공부해 봅니다. 출연 순서가 바뀌어 미가야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제도권으로서의 왕의 모사, 특보 역할을 선지자가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공이 이들 선지 생도를 궁정에다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제도권 선지자로서 일종의 선지자 입문 도제 시스템입니다. 궁정에서 하는 일, 그냥 왕의 정책에 무조건 좋아요 누르는 자들입니다. 참 선지자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건 말건, 왕이 듣건 말건 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미가야 같은 진정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앵무새 예스맨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앵무새 예스맨들한테 뺨따기까지 맞습니다. 때는 기원전 9세기 북왕국의 아합왕, 남왕국과 잠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아람 혹은 시리아에 빼앗긴 땅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려 했죠.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하니까 선지자의 길한 예언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왕은 궁정에 거느리고 있는 앵무새 선지생도들한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 말까? 선지자들이 대답하죠. 가십시다. 가요. 남북연합군은 결성했지만 남측의 이호사밧 왕은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북쪽에 또 다른 선지자 없소? 아합 왕이 대답하죠. 하나 있어요. 미가야입니다. 근데 난 그 친구가 싫소. 길한 예언은 죽어도 안 하거든요. 언제나 흉한 예언만 하는 친구야. 아주 밥맛입니다. 어쨌든 미가야가 불려왔습니다. 그는 전령을 통해 앵무새 예스맨들이 한결같이 길한 예언하듯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청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 미가야가 선뜻 수용해요. 의외입니다. 전쟁 치러 가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대화 속에 숨은 의도를 당사자인 남북연합군의 두 왕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란 거죠. 왜 거짓말인 줄 알까요? 미가야의 예언이 선지자 포뮬라, 공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공식화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이 빠져있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편집인의 의도입니다. 앵무새 가짜 선지자임을 편집진의 글쓰기 솜씨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탄복했어요. 야, 기막히다. 그러니 이 두 왕들도 모를 리가 없겠죠. 아,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22장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가 늑대를 맞아 혼비백산 흩어지는 비전을 보았어요. 이거 안 물어봐도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고로 양떼인 군사들은 패퇴할 것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흉한 비전인가요?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요. 저 인간이 항상 흉한 예언만 했지 언제 길한 예언을 한다고 했소? 라고 아합이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가야가 왜 나 홀로 선지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비전입니다. 그는 선지 생도들을 가짜라고 탓하지 않아요. 뭡니까? 오히려 아합, 요사밧 연합군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지 생도들을 대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 요사밧을 유혹하여 그 연합군을 전쟁으로 망하게 할까 묻습니다. 자청하는 천사가 있어 그에게 앵무새 아부 선지 생도들 입에 거짓 예언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합을 망하게 할 세팅인 것이죠. 그의 죄, 우상을 들여온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일국의 소멸과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랬다고 신명기 학파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야를 투옥하고 자신은 전황을 살피러 나갑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게 됩니다. 아합 왕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왕이 변장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하필이면 갑옷 솔기라는 이음새를 뚫은 화살에 죽습니다. 무심코 솔기 이 표현이 얼마나 풍자적입니까? 우연히 죽었다는 표현 같지만 이것도 신랄한 풍자입니다. 신명기 학부의 관점에서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 국가가 주도하는 예언자 도제 시스템을 비판한 겁니다. 왕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야말로 참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왕이 고용한 예언자 도제 시스템과 각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흉한 예언이 참된 시대입니다. 기득권과 어울릴 수 없는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열심당원 같습니다. 북왕국 출신으로 여호와 유일사상 신념을 가진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이야기가 엘리야서, 엘리사서로 출판되어야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인 열왕기에 배치되어도 그 의도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 왕비 이세벨의 죽음 예언,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처럼 통과하는 등 하나의 틀, 신명기적 역사 관점이 보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주도하는 왕들을 향해 남유다가 비난할 목적으로 신명기 학파가 다듬은 엘리야, 엘리사 스토리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요단 저쪽 길르앗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갈릴리 사해를 잇는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가 요단을 건너옵니다. 짐승 트롯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전투를 벌입니다. 엘리야의 첫 예언, 가뭄 예고입니다. 이것은 바알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필수적인 비를 멈추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풍요 다산의 신은 여호와이시지 바알이 아냐.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알은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섬겼던 신입니다. 북쪽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스토리에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편집지는 바알과 야훼 두 종교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공존할 수 없음을 또다시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죠. 이세벨 왕후는 450명의 바알 종자들을 거느리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여호와 외 신을 섬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신, 바알이 아닌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으로 시전까지 했습니다. 바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혼합신앙입니다. 남유다는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입니다. 아니, 북쪽 출신 엘리야 엘리사가 열정적으로 바알 종교와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북쪽이 망하자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남쪽으로 가지고 와서 심었거나 신명기 학파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종교의 대결은 19장 본문 앞 18장에서 클라이맥스였더랬습니다. 심각한 가뭄 3년, 바알 숭배를 전국 규모로 도입한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대결에서 패배하여 화가 난 아합, 몸을 숨기는 엘리야, 둘이 서로 만납니다. 17절, 아합이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답하죠. 아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쫓아간 당신과 당신 집안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거요. 이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에 집합시키시오. 그 앵무새 예스맨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데리고 오시오. 예,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니들은 왔다 갔다 할 거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 21절입니다. 아까 이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그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침묵으로 답하는 앵무새들입니다. 암소들을 잡습니다. 쪼개어 각자의 신의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불이 내려와 태워 주십사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진짜 신을 가리자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점심까지 외쳤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소리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춤도 춥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러자 더 크게 불러. 그가 목욕통에서 쉬고 있나 아니면 대화 중인가 봐, 출타 중인가 봐, 잠자고 있는가 봐, 깨워. 신랄한 풍자죠. 그들은 칼로 몸을 긁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18장 26절에서 29절. 이번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열두 돌을 세웠습니다. 제단 주위에 고랑도 팠습니다. 물도 끼얹었습니다. 불이 내려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엎어져 죽습니다.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며 죽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가뭄을 끝내야 합니다. 점처럼 작은 소나기 구름이 멀리서 보입니다. 소나기 구름? 바알신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또 다른 신랄한 풍자입니다. 폭풍 후 몰아오는 신은 여호와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 자연을 다스립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바알은 침묵할 뿐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초이스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 야후, 여호와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레토릭 자체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연 신임을 넘어서 역사의 신이심을 말하겠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막으로 피신하는 엘리야,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40주야를 호렙산에서 보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 시내산에서 보낸 것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엘리야의 존재는 모세를 모델로 삼은 신명기적 의도입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 합니다. 이스벨과의 싸움에 실패한 감정 때문입니다. 바위 틈에 숨은 모습? 모세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때 바위 틈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본문 19장 9절에서 12절.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헐고 진짜 선지자를 죽이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향한 마음으로 나도 격앙되고 분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이세벨 그 여자가 내 목숨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썩 나와라 이 녀석아, 내 앞에 똑바로 섰거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지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도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코멘트입니다. 바람 후 지진이 있었으나 그곳에도 안 계시더라는 코멘트입니다. 지진 후 불이 있으나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코멘트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을 뿐이더라. 엘리야가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엎드립니다. 겉옷을 얼굴에 감싸야 했습니다. 겨우 바위 틈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 자신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치가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마침 오늘이 칠칠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첫 추수 이후 날수를 세면서 곡식단을 카운트다운하는 마지막 50일째 날입니다. 개신교는 성령 강림절로, 유대교는 토라 기빙 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테오파니, 지진, 바람, 불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의 주인이십니다. 엘리야가 극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알 신은 폭풍우 신이라고 뜨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우와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연과 동일한 신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학파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폭풍 후 고요 속에 계시는 하나님, 침묵의 신이십니다. 미세한 소리만 들리는 신이십니다. 뭡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돌아가거라, 신의 산을 떠나거라, 백성 속으로 돌아가라, 역사에 네가 할 일이 있다. 엘리야 생전에 끝나지 않고 제자 엘리사가 마무리하는 거대한 작업 말입니다. 엘리야는 역모를 기획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후계로 세웁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합 가족 그 수행원 부하들을 몰살시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사마리아 제단으로 유인해서 모두 죽이게 합니다. 제단도 헐어버립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엘리야가 해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시켜 킹메이커, 킹브레이커 역할을 하며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자연과 동일시되는 하나님만 아니세요. 그 넘어서 역사 속에 파고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학파 시각에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신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미가야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뵙습니다. 그 하나님을 21세기 오늘 올랜도 세길교회에서도 모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